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소리가 좀 너무 두꺼운데 약간 얇게, 조금만 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우리 신약성경 181페이지 한절 말씀인데 우리 같은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아멘. 제가 최근에 금요일날 설교했던 설교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난주간에 빌라도가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빌라도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전혀 기억이 안 나시나요? 예.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이제 그때 이제 그런 설교를 했었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지난주에도 우리 김건표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던 그런 얘기를 전하셔서 좀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돼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목사님, 부활절 지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십자가 얘기만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면은 아무것도 안 남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 이야기고, 1년 365일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래도 부족한 게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누가 죽였습니까? 누가 죽였느냐?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경위를 보게 되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가룟 유다가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서 이제 죽게 만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죽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을 보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렇게 말해요. 누가 죽였습니까?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죽였던 것은 아니죠. 빌라도 법정에 넘겨서 빌라도가 이제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빌라도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선고를 하는데 그것조차도 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나중에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최종 판결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그들이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처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받도록 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빌라도가 죽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빌라도가 못을 박아 죽인 건 아니죠. 사실은 로마 군인들이 죽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죽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지에 대해서 짧게나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에 대해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사실상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을 증오하는 반유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11세기 십자군 전쟁 때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뭐 무슬림들도 수없이 많이 죽였지만 유대인들을 다 모아다가 큰 회당에 집어넣어놓고 불에 태워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죽인 명목은 뭐냐면 너희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도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났던 생존자들이 증언하는 것에 따르면 수용소에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를 죽인다. 그런 말이 써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정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히틀러가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던 이유도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실제로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모든 책임이 유대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사상이죠.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만 없었으면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가룟 유다도 죽였어요. 유대인들도 죽였습니다.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도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죽인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죽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우리가 죽였어요. 우리가. 2000년 전에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죽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또 다른 분이 계십니다. 이게 오늘 해설교의 핵심이에요.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입니까? 둘 다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것도 맞고, 그렇죠?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도 맞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하나님이 또 죽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19장 17절 보면 요한복음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능동태로 말하고 있어요. 이 똑같은 본문은 마테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수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유독 요한복음만 능동태를 사용하여서 스스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에 참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의 목숨을 버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막 고통을 참다가 도저히 못 견뎌서 이제 딱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고개를 스스로 숙이신 겁니다. 영어에서는 give up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포기하셨다. 스스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어떻게?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앞에 넘겨져래. 넘겨져. 누가 누구에게 넘긴 겁니까? 주어가 안 나오죠. 사람들에게 넘긴 바. 이렇게 넘겨졌다 그래요. 하나님이 넘기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하셨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죽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누가 못 박았습니까? 누가 죽였죠? 가룟 유다가 죽였고 유대인들이 죽였고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이 죽였고 결국 우리가 죽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죽이신 것이고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 지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그 십자가 죽음의 수동성과 자발성이 공존합니다. 죽임을 당하시기도 하시지만 스스로 죽기도 하신 것이에요. 이 수동성과 자발성을 한 구절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23절인데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이 내어주셨대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인간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동성과 자발성이 다 있는 것을 아주 잘 표현해주는 이 구절입니다. 지금까지 몇 구절만 봤는데 여러분 성경 많은 곳에서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기도 하셨고 스스로 죽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죽인 것도 맞습니다. 자, 여기를 이제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사실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묵상한 바를 두 가지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십자가 죽음의 수동성과 자발성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형용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 안에 수동성과 자발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굉장한 신비예요. 사람의 머리로는 잘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쵸?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그렇죠? 예. 그러나 벌어졌어요. 무죄의 판결을 받았는데도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스스로 죽인 것도 맞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페류나라는 말 있죠. 무슨 말이죠? 인간의 도리를 완전히 짓밟은 사람. 특히 어떤 사람을 가르쳐요? 부모님들을 죽인, 부모를 죽인, 낳아주시고 길러준 사람을 죽인 사람을 특히 더 페루나라고 합니다. 인간의 도리를 완전히 저버린 사람. 다른 어떤 살인자보다도 가장 극악무도한, 그렇죠? 인간의 윤리를 저버린 사람을 갖다가 페루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죽였어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을 죽인 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그렇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죽였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페루나 중에서도 페루나예요.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볼까요? 페루나.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망나니 같다 이런 말이죠. 망나니 같다. 그렇죠? 난폭하고 성질이 못된 사람을 망나니 같다 그래요. 망나니. 망나니가 뭡니까? 망나니.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을 죽일 때는 이게 큰 칼로 이렇게 사람을 목을 딱 베서 죽였어요. 그렇죠? 이걸 보셨죠? 드라마 같은 데서 막 머리 막 풀어 헤치고 막, 그렇죠? 막 물 막 이렇게 쏟고, 그렇죠? 막 푹 해가지고 막 하다가 딱딱 치는 거. 예. 보통 심장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산 사람을 갖다가, 그렇죠? 그거를 목을 베서 친다. 보통 심장이면은 보통 심장으로는 할 수 없는 짓입니다. 그래서 그게 점점점 성질이 못되고 난폭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망나니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망나니 아닙니까? 여러분이 망나니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죽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망나니죠. 페루나이면서 망나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저께 그 김정은이 우리 와서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한 장면이었습니다. 저도 감동적이더라고요. 통일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회담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준비를 했습니다. 뉴스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레스센터에 내외신 기자가 3천 명이나 왔대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동계올림픽 때 1,500명이 왔대요. 두 배가 온 거예요. 동계올림픽 때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온 거죠. 게다가 판문점 앞에는 레드카펫으로 쫙 깔렸습니다. 회담을 위해서 테이블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림도 다시 걸었습니다. 문도 새로 단장했습니다. 음식도 물론 평양냉면도 가져왔지만 음식도 특별한 걸로 준비했습니다. 잘 대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김정은 때문에 북한의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잖아요. 김정은 때문에 북한의 수많은 사람들이 숙청당했었습니다. 김정은 때문에 한국 선교사들도 아직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고 지난번에는 미국의 원비호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물론 제 마음속에 김정은이 이제는 진짜 정신을 차리고 바뀌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김정은이지만 국가를 대표하는 정상이기 때문에 한국을 방문할 때 우리나라에서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대접한 것 때문에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가 당연한 얘기, 정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북한에 김정은이 와도 그렇게 대접하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레드카펫이라도 깔았습니까? 기자들이 뭐 몇 명이나 와서 취재라도 했습니까? 음식이나 제대로 뭐 대접을 했습니까?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말구위에 놓고 뭐 집도 없어가지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결국에는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짓이에요. 우리가 한 짓. 이런 폐륜화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망나니가 어디 있어요? 2000년 전에 그들이 아니라 우리에게입니다. 우리. 그렇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서는요, 십자가는 인간의 가장 반인류적인 그 잔인한 인간의 죄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죽였기 때문에 가장 폐륜화적인 모습, 가장 망나니 같은 모습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죽인 것이 우리만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이신 것도 맞아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인간의 가장 그 타락한 죄악성이 드러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숭고한 사랑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곳이기도 해요. 십자가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죽기 싫은데 예수님은 죽기 싫은데 막 사람들이 억지로 막 잡아다가 막 죽인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억지로 죽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무력으로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인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남는 것은 무능력한 예수님, 그렇죠? 무능력한 하나님만 남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죽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가장 강하게, 가장 극렬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대제사장 들과 그 장로들이 파송한 그 무리들이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잡을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들고서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을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기도만 하면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가 와서 나를 보호할 수 있다. 나는 안 죽을 수도 있어.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라 조롱했습니다.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안 나하셨어요. 왜요? 창조한 사람들을, 그 죄악들을, 죄악 많은 그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는 인간의 가장 잔인한 죄성과 하나님의 가장 극률한 사랑이 대조되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미술에서 그 보색이라고 있죠. 보색. 완전 대비되는 색깔. 그 대비되는 색깔을 이렇게 같이 옆에 두면 나타나는 효과가 뭐냐면은 그 색깔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뭔지 아시죠? 아시죠?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서 가장 인간의 그 반인륜적인 그 망나니 같은 가장 극악무도한 죄악이 드러남과 동시에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가장 놀라운 사랑이 드러남으로써 인간이 얼마나 패역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주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동시에 드러내줍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의 수동성과 자발성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거의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가만히 보면 인간이 아무리 죄를 짓지만 그 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예를 들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죄를 지은 거예요. 잘못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형들의 그 죄악들을 사용하셔서, 물론 죄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죄인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며느리와 간통한, 그렇죠? 가늠한 그 유다가 족보에 들어가고, 그렇죠? 창녀 라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남의 아내와 동침했었는데, 그렇죠? 예. 기록되어 있었고. 우리 생각에는 좀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 예수님의 족보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온갖 그냥 말할 수 없는 죄인들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그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 이후로 가장 훌륭한 사람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입니다. 박해하던 사람들입니다.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죄인인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인간에게 공로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잘했다, 뭐 공로가 인정되면 자기가 했다라고 내세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인간의 가장 죄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방금 질문 드렸던 그 질문의 모든 답을 다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같은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이게 뭐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박하였다, 망나니였다는 거예요. 망나니, 패륜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음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세상에서 가장 죄가 많은 자, 가장 연약한 자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무리 수고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세요. 십자가에서 이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 지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도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져야 돼요. 그렇죠? 얼마나 큰 사랑을 깨닫습니까?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죽음에 그 수동성과 자발성을 통하여서. 제가 여기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이 설명이 잘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십자가 안에서 이게 공존할 수 있을지 신비잖아요. 그렇죠?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가장 그 반인륜적인 그런 모습, 인간의 그 타락한 모습을 볼 수 있는가 하면 그곳에서 가장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게 어떻게 공존될 수 있는지 한번 잘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을 깨달은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자기의 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래요. 우리는 예수님이 졌던 십자가를 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었던 것과 똑같은 십자가를 질 수는 없어요. 그건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했어요. 자기의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는 고통이고 고난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십자가가 아닌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고난만 당하면 십자가래, 좀만 힘들면 십자가래.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십자가 아니에요. 당연히 맞는 겁니다. 당해도 싼 겁니다. 그는. 그렇죠? 예. 살다 보면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뭐 욕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것까지도 십자가라 말하지 마십시오. 그죠?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그죠? 모난 성격 때문에 다른 사람들 너무 힘들게 해.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부인해야죠. 그죠? 자기를 죽이지 않는 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다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것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팔복에서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십자가 지는 것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원망과 불평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어떤 분들은요, 자기 일이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의 일 맞아. 교회 일이에요. 하면서 원망과 불평합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시키지? 왜 나만 이런 일을 하고 있나? 도와주는 사람 없나? 칭찬하는 사람 없나? 이런 식으로 일하니까 내가 힘들지. 좀만 도와주면 될 텐데.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기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기로. 하긴 해. 오기로 해.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대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여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진정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까? 가롯 유다, 유대인들,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 아니요, 결국은 우리가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맞아요. 자발적인 자발성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수동성과 자발성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가장 그 타락한 모습을 볼 수 있는가 동시에 하나님의 그 인간을 향한 가장 무한하신 사랑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말고요.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 자발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